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뉴스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에서 15일 열린 미한안보협의회에 참석했던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이날 문재인 한국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와 관련해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며 수출 규제 조치를 한 일본과 군사정보를 공유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이에 에스퍼 장관은 지소미아 이슈를 잘 이해하고 있다며 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일본에도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에스퍼 장관이 올해 미한 공중연합 연습 조정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미 백악관 래리 커들러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14일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 합의에 근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커들러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16개월에 걸친 무역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매우 건설적인 회담을 언급하며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정이 가까워지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커들러 위원장은 양국의 고위급 대표가 전화로 긴밀히 접촉하고 있지만 타결 시점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아직 성사되지 않았지만 매우 좋은 진전이 있었고 건설적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중국에 상당한 규모의 새로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폭력과 혼란을 제지하고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지금 홍콩의 가장 시급한 임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신화통신은 브라질에서 열린 신흥경제 5개국 브릭스 정상회의에 참석한 시진핑 주석이 이같이 강조했다고 15일 보도했습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홍콩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급진적인 폭력 범죄 행위가 법치와 사회 질서를 엄중하게 유린했고 홍콩의 번영과 안정을 심하게 파괴했으며 일국 양제 원칙의 마지노선에 엄중한 도발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 1단계 합의가 근접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중국이 5년 만에 미국산 가금류 수입 금지를 풀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14일 중국 정부가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 무역 대표부는 중국의 연간 10억 달러 이상의 수출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에서 스파이 혐의로 체포된 일본인 교수가 두 달 만에 석방돼 일본에 귀국했다고 NHK 방송이 15일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들에게 이 교수가 14일 일본에 귀국했으며 건강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 교수가 홋카이도 대학에 재직 중이며 40대라는 사실 외에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터키 정부가 미국 국적의 이슬람 무장 조직 IS 포로 한 명을 15일 미국으로 추방했습니다. 터키 내무장관은 이날 IS 포로 한 명을 비행기에 태워 미국으로 추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의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는 15일 이란이 유대인을 없애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는 이날 테헤란에서 열린 국제이슬람통합회의에서 이슬람을 제거하라는 요구는 유대인들의 제거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남한 당국이 금강산 남측 시설 철거에 대한 최후 통첩에 침묵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6일 토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이은영입니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쓰레기를 많이 만들어내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약 14억 명의 시민들로 인한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수년 동안 고군분투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중국에서 가장 큰 쓰레기 매립장이 예상보다 25년이나 빨리 가득 찼다고 합니다. 축구장 100개 정도의 크기인 중국 산시성에 있는 이 쓰레기 매립장은 하루에 2,500톤의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게 설계됐지만 하루 1만 톤의 쓰레기를 받고 있는 건데요. 중국 통계연감에 따르면 2017년 중국은 약 2억 1,500만 톤의 도시생활 쓰레기를 수거했습니다. 10년 전인 약 1억 5,200만 톤에서 늘어난 거죠. 2015년 중국 남부 선전의 한 쓰레기장에서는 산사태가 발생해 70여 명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쓰레기 더미는 최대 높이 95m까지 담을 수 있도록 만들어졌는데 160m 높이까지 쓰레기가 쌓여 있었던 거죠. 그래서 가정 쓰레기 매립에 의존하던 도시 중 하나인 시안에는 이달 초 쓰레기 소각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2020년까지 적어도 4곳이 추가로 문을 열 예정인데요. 하루에 12,700여 톤의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매립장을 생태공원으로 만든다고 하는데요. 2020년 말까지 주요 도시 쓰레기의 35%를 재활용할 계획이라고 중국 정부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동안 중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은 유럽과 일본, 미국으로부터 수백만 톤의 쓰레기를 수입했는데요. 최근 일부 국가는 쓰레기 수입을 금지했고 지금은 다시 되돌려 보내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뉴스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이곳 워싱턴은 현재 12도로 일부 흐린 날씨를 보이는데요. 주말인 오늘 북한은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4도에서 영상 5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상 15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영하 3도에서 영상 12도, 신의주 영하 2도에서 영상 9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0도에서 영상 15도, 함흥 영하 2도에서 영상 14도, 청진 지역은 영하 3도에서 영상 9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오제이스의 노래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 모두 손을 잡고 사랑이 넘치는 기차를 타요. 러시아, 중국, 아프리카, 이집트, 이스라엘을 비롯한 세계 모든 사람들, 이 열차를 놓치지 말고 타세요. Love Train, 첫 곡으로 들어보시죠.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김현숙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홍콩 시위대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혼란 제압이 홍콩 당국의 시급한 임무라고 강조했습니다. 홍콩 시위대는 봉쇄했던 일부 도로를 개방하며 한결 유화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브릭스 정상회의가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을 강조하며 이틀간의 일정을 마치고 폐막했습니다. 중국이 약 5년 만에 미국산 가금육 수입 제한을 해제했는데요. 관련 소식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홍콩 시위 상황부터 살펴보죠.
네, 홍콩 경찰이 지난 11일 시위자를 향해 실탄을 발사하면서 촉발된 평일 시위가 15일로 닷새째 이어졌는데요. 지난 며칠간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하던 상황이 조금 잦아드는 양상이라고 AP통신 등 주요 매체들이 일제히 전하고 있습니다.
시위대가 일부 지역에서는 부분 철수하는 모습이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홍콩대학, 중문대학, 홍콩과학기술대학 등 대학교를 점령하고 경찰과 대치했던 시위대는 15일 교정 곳곳에 설치했던 보도블록이나 바리케이드 등을 철거하고 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위대가 왜 갑자기 철수하는 건가요?
네, 시위대가 이날 15일 새벽 3시에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들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노인들이나 다른 사람에게 불편함을 주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서 선의를 보이기 위해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복면복장의 한 시위자는 우리의 상대는 홍콩 정부이지 시민들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는데요. 시위대의 이런 행동 변화는 일반 시민들의 불편이 계속되면서 이 시위대를 향한 비난 여론을 의식한 결정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며칠간의 시위로 대중교통이 거의 마비되다시피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시위대가 도로 곳곳에 벽돌을 쌓아놓고 바리케이드를 설치해 버스 운행에 큰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시위대는 또 지하철 선로에도 돌이나 화염병을 던져 노선 운행을 방해했는데요. 15일에도 대중교통 방해에 나서 상당수의 버스나 지하철 노선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며칠간 시위대가 조직적으로 대중교통 방해에 나서 홍콩의 교통 시스템을 완전히 마비시켰던 거에 비하면 광도가 그래도 좀 줄었다는 평가입니다.
시위대가 철수하면서 요구한 게 있습니까?
예, 다음 주 24일로 예정된 구의원 선거를 예정대로 치를 것을 요구했습니다. 현재 홍콩 정부는 폭력적인 시위로 유권자들이 안전이 우려된다면서 선거 연기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최근의 사태로 친중국파 진영이 패배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란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위대는 24시간 안에 홍콩 당국이 자신들 요구에 답하지 않으면 다시 도로를 차단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홍콩 시위가 5개월이 넘어가고 있죠.
그렇습니다. 게다가 사망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 한 대학생이 시위에 참가했다 건물에서 추락해 사망했는데요. 5개월이 넘는 시위 중 첫 사망자였습니다. 두 번째 사망자도 나왔습니다. 이번 주 휴대 전화기로 시위 현장을 찍다가 날아온 벽돌에 맞아 다친 70대 남성이 14일 밤 사망했습니다. 이 홍콩 경찰은 이 사건을 살인 사건으로 다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영국에서는 홍콩 법무장관이 시위대와 충돌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요?
네. 이 테레사 청 홍콩 법무장관이 15일 영국 런던을 방문했는데요. 홍콩 시위대를 지지하는 수십 명의 시위자들이 테레사 청 법무장관을 둘러싸고 비난과 야유를 쏟아냈습니다. 청 장관은 땅바닥에 쓰러졌는데요. 시위대들이 밀쳐서 쓰러진 것인지 몸싸움 끝에 벌어진 것인지는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이 청 장관은 캐리람 행정장관의 측근으로 홍콩 시위 사태를 촉발한 송환법 개정안을 적극 추진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런던 주재 중국 대사관은 성명을 내고 시위대가 이제 해외에서도 폭력적인 행동을 한다며 규탄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홍콩 사태에 대해서 강도 높게 비판했다고요.
네, 시진핑 주석이 14일 브릭스 정상회의 참석자 브라질을 방문했는데요. 이곳에서 홍콩 시위대가 폭력 범죄 분자라고 비판하면서 폭력을 중단시키고 혼란을 제압해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홍콩 정부의 가장 시급한 임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주요 매체들은 시 주석이 해외 순방 중 이렇게 홍콩 사태를 언급한 건 매우 이례적인 일로서 가장 수위 높은 발언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홍콩 정부의 시위대 진압이 앞으로 더 강경해질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조금 전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브릭스 정상회의에 참석했다고 했는데요. 브릭스 정상회의가 브라질에서 열렸군요.
그렇습니다. 제11회 브릭스 정상회의가 13일과 14일 이틀 일정으로 진행됐습니다. 올해 브릭스 개최국인 브라질의 수도 브라질리아에서 열렸는데요. 이 브릭스 정상들은 14일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브릭스 정상회의는 어떤 성격의 모임인가요?
네, 브라질과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이 다섯 개 신흥 경제국들의 영문 이름 앞자를 따서 만든 게 바로 브릭스입니다. 지난 2009년 처음 창설됐는데요. 주로 경제와 교역 문제에 초점을 맞춰 회원국 간의 정치 경제적 협력과 문화 인적 교류 증진 등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자, 이들 다섯 개 나라가 전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분의 1에 달합니다.
올해 브릭스 정상회의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습니까?
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 또 자이루 보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이 이틀간의 회의를 마치면서 14일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는데요. 이들 정상은 선언문에서 무역 긴장과 정치적 불안정이 전 세계의 투자와 경제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공동선언문에는 또 파리 기후변화 협정 이행 방안과 시리아, 예멘, 리비아 사태 등 국제적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공동 노력을 다짐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브릭스 정상들은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을 강조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선언문에서 이들 정상은 개방적이고 자유로우며 활발한 국제교역의 원칙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정상들은 또 현재 다자주의를 위협하고 있는 명백한 도전들을 극복하기 위해 함께 협력하기로 다짐했다고 강조했는데요. 올해 의장국인 브라질의 보우소나로 대통령은 공동선언문의 주요 내용을 낭독하면서 세계 무역기구 WTO의 모든 회원국은 일방적이고 보호주의적인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이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번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어떤 말을 했습니까?
네, 시 주석은 폐막 연설에서 보호주의와 개발 도상국을 괴롭히는 일반주의적인 행동은 전 세계 경제에 해를 끼치는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시 주석은 뭐 따로 미국을 언급하진 않았는데요. 보호주의와 괴롭힘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는 국제교역과 투자에 악영향을 주고 전 세계 경제를 하락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정상들의 주요 발언도 한번 짚어볼까요?
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브릭스가 유엔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브릭스의 역할 확대를 강조했고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마라포사 남아프리카 대통령은 WTO를 중심으로 하는 다자주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번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은 이 베네수엘라 사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브릭스 정상들 간의 베네수엘라 사태에 대한 시각이 좀 다르다고요?
그렇습니다. 현재 베네수엘라는 1년 가까이 한 나라 두 대통령이라는 사상 초유의 정국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중국과 러시아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현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는데요. 반면 브라질 우파인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인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을 베네수엘라의 합법적인 지도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베네수엘라의 난민 약 400만 명이 사회 혼란으로 브라질 등 이웃 국가로 피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공동선언문에는 베네수엘라 사태나 칠레, 볼리비아 등 남미 지역 현안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중국이 미국산 가금육 수입을 재개했군요.
그렇습니다. 중국 해관총서와 중국 농업농촌부가 14일 공동성명을 내고 미국산 닭고기와 오리고기 등 가금육 수입 제한을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15년 미국산 수입을 금지한 이래 약 5년 만에 수입을 재개했습니다.
중국이 왜 미국산 가금육 수입을 중단했던 겁니까?
예, 중국은 지난 2013년에서 14년 미국 일부 지역에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하자 2015년 1월 미국산 가금육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조처를 내렸습니다. 미국에선 2017년 3월 이후로 조류 인플루엔자 발병 사례가 단 한 건도 보고되지 않았고 그해 8월에 세계 동물보건기구에 조류 인플루엔자 상황 종료를 보고했는데요. 또 중국의 전문가들을 초청해 조류 인플루엔자 예방과 통제 상황을 평가하도록 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중국 전문가들이 조사 평가한 끝에 미국산 가금류의 안정성이 인정돼 수입을 재개하게 된 거라고 전했습니다.
미국산 가금육 수입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될까요?
네, 정확히 어느 정도 수입할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원래 중국은 미국산 가금육의 주요 소비국인데요. 미국 농무부에 따르면 수입 금지가 되기 전인 지난 2013년 중국의 미국산 가금육 수입 규모는 5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14일 미국 무역대표부는 성명을 내고 미국산 가금육 관련 제품들에 대한 수입 제한을 해제한 중국의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매년 10억 달러 이상의 가금육이 중국으로 수출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현재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 합의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수입 재개 발표가 나온 거죠?
맞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서로 보복 관세를 주고받으며 16개월 동안 무역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0월 두 나라는 1단계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는데요. 정확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을 구매하고 미국은 보복 관세 부과를 유예하는 내용이 골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농수산물 수입 재개는 1단계 무역 합의의 주요 사안인 거군요.
그렇습니다. 앞서 중국의 수입 해제 발표가 나오기 이전에 미국 정부 역시 규정을 고쳐서 중국산 가금육 수입 제한을 해제했는데요. 지난 8일 미 농무부는 관보를 통해 중국에서 도축된 가금육에 대한 수입을 재개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미국산 가금육 수입을 재개하게 된 또 다른 배경이 있다고요?
예,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중국 일대를 휩쓸면서 돼지고기 공급에 비상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돼지고기 소비국인데요.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지금까지 수백만 마리의 돼지가 살처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 인해 돼지고기 가격이 1년 만에 두 배 가까이 상승하는 등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돼지고기 부족분을 미국산 가금육이 대신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지난해 중국에서 시작된 이후 주변국으로 퍼지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베트남과 라오스 등 남아시아 국가들은 물론 한국과 북한에서도 발병 사례가 나왔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10월 이후 추가 발병 사례가 없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중국에서는 여전히 감염 사례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중국 농업농촌부는 지난 13일 중국 남서부 윈난성 지방에서 최근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병이 확인됐으며 90여 마리의 돼지가 폐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바이러스 출혈성 전염병인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예방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양돈 산업의 치명적인 전염병입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연방 하원이 15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 조사와 관련한 두 번째 공개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날 청문회에는 올해 초 보직 해임된 마리 요바노비치 전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 대사가 나와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 고등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2명이 숨졌고요. 이어서 전자담배로 인한 사망자 수가 거의 2,200명에 달한다는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입니다. 연방 하원에서 민주당 주도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15일 두 번째 공개 청문회가 열렸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시각 마리 요바노비치 전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 대사에 대한 질의응답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요바노비치 전 대사는 지난 5월 임기가 아직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본국 귀환 명령을 받은 바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았는데 돌아왔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일부 국무부 관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를 맡고 있는 루돌프 줄리아니 변호사가 요바노비치 전 대사를 상대로 비방전을 펼쳤고 이 때문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고 말했는데요. 요바노비치 전 대사도 15일 청문회 모두 발언해서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As various witnesses have recounted, they share baseless allegations with the president. And convinced him to remove his ambassador.
네, 여러 다른 증인이 말했듯이 자신을 못마땅하게 생각한 우크라이나 관리들과 줄리아니 변호사 등이 개인적인 이유로 근거 없는 얘기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했고 결국 대통령이 자신을 해임했다는 겁니다. 요바노비치 전 대사는 앞서 본국으로 소환될 때 자신은 아무 잘못도 없다는 얘기를 국무부 관리들에게 들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 25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요바노비치 전 대사를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 골치 아픈 사람이라고 표현하면서 어떤 일을 겪게 될 것 이렇게 말했는데요. 요바노비치 전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 말을 듣고 위협으로 느껴졌으며 신변 안전을 걱정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정부에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부자에 관한 조사를 요청했는데 요바노비치 전 대사가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청문회 시작에 앞서서 요바노비치 전 대사를 비판하는 글을 트위터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뭐라고 비판했습니까?
네, 요바노비치 전 대사가 가는 곳마다 상황이 안 좋아졌다면서 우크라이나 대통령까지 지난 7월 통화에서 요바노비치 전 대사를 안 좋게 얘기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대사 임명은 전적으로 대통령 권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요바노비치 전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이 협박으로 느껴진다고 청문회에서 증언했는데요. 그러자 청문회를 주관하는 하원정보위원회 애덤 시프 위원장은 증인 협박은 매우 중대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 이른바 우크라이나 스캔들에서 불거진 거죠.
맞습니다. 이 우크라이나 스캔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이 정치적인 이득을 위해서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등 권한을 남용했다는 의혹이 핵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 이 젤렌스키 대통령과 전화통화에서 내년 대선에 유력한 경쟁자로 꼽히는 바이든 전 부통령 부자에 관한 조사를 요청했고요. 이 통화를 앞두고 4억 달러에 달하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원조를 보류한 바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사 원조는 지난 9월 내부 고발로 이 문제가 알려지면서 모두 집행된 상태이긴 한데요. 이에 관한 민주당과 트럼프 대통령 측의 입장이 상반되지 않습니까?
네, 민주당 쪽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적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군사 원조를 지렛대로 사용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뇌물이라는 표현까지 썼는데요. 펠로시 의장이 14일 주례 기자회견에서 한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The devastating testimony corroborated evidence of bribery.
네, 이 청문회에서 나온 충격적인 증언은 뇌물죄에 대한 증거를 뒷받침해 준다고 펠로시 의장은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원조를 보류하겠다고 위협함으로써 권한을 남용했고 또 대통령 선배에도 위배되는 행동을 했다는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통화가 완벽했다고 주장하지만 자신은 뇌물죄로 본다는 겁니다. 언론은 펠로시 의장이 특히 이번에 이 뇌물죄를 거론한 데 주목하고 있습니다.
뇌물죄를 거론한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네, 이 헌법에 규정된 탄핵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헌법은 탄핵의 근거로 반역, 수뢰 또는 기타 고도의 범죄와 비행을 명시했습니다. 기타 고도의 범죄와 비행, 이 문구가 애매해서 논쟁의 여지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 수뢰, 뇌물죄에 해당한다면 확실한 탄핵 사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펠로시 의장의 발언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네, 아무 잘못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4일 민주당이 미국에 사과해야 한다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는데요. 바딘 프리스타이코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이 이날 고든 손들랜드 유럽연합주재 미국 대사가 바이든 전 부통령 부자에 관한 조사와 군사 원조를 연계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이 발언을 인용하면서 가짜 탄핵 조사는 이제 끝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탄핵 조사 청문회가 계속 열릴 예정이죠?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대통령 간의 7월 25일 통화를 직접 들은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이 NSC 소속 알렉산더 빈드먼 미 육군 중령이 19일에 나오고요. 고든 손들랜드 EU 주재 대사도 20일에 증언하는 등 총 8명에 대한 청문회가 다음 주에 진행됩니다. 손들랜드 대사 청문회에서는 우크라이나에서 한 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손들랜드 대사는 미국 우크라이나 정상 간의 통화 다음 날인 7월 26일에 우크라이나를 방문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통화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나요?
윌리엄 테일러 우크라이나 대리대사는 13일에 열린 첫날 청문회에서 자신의 보좌관이 옆에서 통화 내용을 들었다고 밝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부자 조사에 더 관심을 보였다고 증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원조를 보류한 것은 이 우크라이나의 부패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이었다고 해명했는데요. 이런 주장에 반하는 증언이어서 주목을 끌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 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고등학교에서 또 총격 사건이 발생했군요.
그렇습니다. 14일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인근에 있는 소거스 고등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나 두 명이 숨지고 네 명이 다쳤습니다. 사상자는 모두 학생들인데요. 16살 여학생과 14살 남학생이 병원으로 옮겨진 뒤에 숨졌고요. 이 부상자 가운데 범인도 포함돼 있는데 현재 중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범인 신원이 밝혀졌습니까?
네, LA 카운티 경찰국의 켄 웨그너 살인사건 담당관은 16살 남성이 총격범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사건 당일이 생일이었다고 합니다. 네, 이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총기를 현장에서 16-year-old male whose birthday is today. The weapon that he used was recovered at the scene. 네,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총기를 현장에서 수거했는데 45 구경 권총이었고 실탄이 남아있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CBS 방송은 범인이 일본계와 백인 혼혈인 나다니엘 버하우군이라고 보도했는데요. 이 별로 말이 없는 조용한 성격의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사건 진행 상황을 좀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네, 현지 시각으로 14일 7시 40분경 수업이 시작되기 직전에 일어난 일인데요. 이 공개된 동영상을 보면 범인이 이 배낭에서 총을 꺼내서 5명을 쏜 뒤에 자신의 머리에 대고 이 총을 쏜다고 합니다. 사건 발생 직후 몇 분 안에 이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쇄도했고 곧바로 경찰이 출동했는데요. 일부 학생은 교실 입구에 의자를 쌓아놓고 이 방책을 만들어서 숨어서 이 공포에 떨었다고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날 학생들을 모두 조사한 뒤에야 부모들에게 인도했습니다.
범인이 왜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 알려졌습니까?
네, 아직 경찰이 조사 중인데요. 이 희생자들과 범인이 어떤 관계인지도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범인이 어떤 단체에 연루돼 있거나 극단주의 사상에 빠져 있는 것 같지는 않다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사건 전날 범인이 인터넷 사진 공유 사이트인 인스타그램에 소거스 내일 재미있게 보내라 이런 글을 올렸다고 하는데요. 이 글은 나중에 지워졌습니다. 소거스 고등학교에서는 거의 2,400명에 달하는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14일 저녁 희생자 가족과 친구들에게 위로를 보내면서 부상자들의 빠른 회복을 바란다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또 현지 당국자들과 계속 연락하면서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민주당 소속인 리처드 블루멘털 상원의원이 이 총격 사건인 소식이 전해지는 그 시각에 마침 상원에서 총기 규제 법안을 설명하고 있었는데 이 공화당이 총기 규제 법안을 가로막는다면서 비난했습니다.
미국에서 이런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총기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곤 하는데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네, 하원에서는 올해 초 민주당 주도 아래 세 가지 총기 규제 강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 총기를 구매할 때 신원 조회를 거쳐야 하는 대상을 확대하고 조회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인데요. 지금은 총기 판매 면허를 가진 총포상에서 총을 살 때만 신원 조회를 받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인터넷 거래나 총기 박람회 거래 등까지 대상을 넓히자는 건데요. 하지만 이 법안은 공화당이 주도하는 상원에서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살펴보겠습니다. 전국에서 전자담배와 관련된 질환 발생 건수가 더 늘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13일 액상형 전자담배나 관련 제품으로 인한 폐질환 환자가 전국에서 2,100명이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주보다 120건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전자담배 때문에 목숨을 잃은 사람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동안 최소 42명이 숨졌는데요. 미국 내 50개 주 가운데 24개 주, 그리고 워싱턴 DC, 수도 워싱턴 DC에서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전자담배로 인한 폐질환 환자가 나오지 않은 곳은 알래스카주가 유일하다고 하는데요. 이 미국령 푸에르토리코와 버진 아일랜드에서도 발병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사망자가 제일 많이 발생한 주는 어딘가요?
네, 서부 캘리포니아주와 중부 일리노이주에서 사망자가 각각 4명이 나와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 환자는 전자담배를 피운 뒤에 이 고열과 극심한 피로감, 기침, 호흡 곤란 등의 증상을 보였는데요. 병원으로 이송됐을 때는 이미 회복이 힘들 정도로 폐에 큰 손상을 입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난 13일 CNN 방송은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 거주하는 17살 소년이 전자담배를 흡연한 뒤에 양쪽 폐를 모두 이식받는 그런 수술을 받아야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환자들의 연령대는 어떤가요?
네, 1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데요. 하지만 대부분이 20대와 30대 남성들로 이 젊은 남성들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일반 상점이 아니라 길거리나 친구들에게서 전자담배를 구매했다고 하고요. 또 대부분이 THC, 그러니까 이 대마 성분이 들어간 전자담배를 피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자담배가 왜 폐질환을 일으키는 건지 원인이 밝혀졌습니까?
네, 그게 아직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지난주에 CDC는 합성 비타민 E 오일이 문제로 보인다고 발표했는데요. 환자 29명의 폐에서 추출한 흉수를 검사한 결과 모두 이 비타민 E 오일 수치가 높게 나왔다는 겁니다. 합성 비타민 E 오일, 이 비타민 기름은 대마 성분이 들어간 전자담배 액상에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CDC는 전자담배 종류가 이 워낙 또 성분도 다양하고 종류도 다양하기 때문에 아직 결론을 내리기는 이르다면서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이와 관련된 대책은 나왔나요?
네, 지난 9월에 이 연방보건당국이 바카나 멘톨향이 들어간 전자담배를 금지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주에 관련 조처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아직 공식 발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전자담배가 이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우려를 나타냈는데요. 하지만 이 단순히 전자담배를 규제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 오히려 암시장을 활성화할 이 우려가 있다는 건데요. 전자담배 업체 역시 또 이런 규제 움직임에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블론디가 부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언제든 어디에 있든 전화로 불러달라는 노래인데요. Call me 듣고 오시죠.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얼마 전 볼리비아의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 속에 전격 사임하고 멕시코로 망명했습니다. 지지자들은 쿠데타가 벌어졌다고 주장하고 야권에선 시민의 승리라고 맞서면서 혼돈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볼리비아 대통령이 물러나게 된 사태의 발단과 전개 과정,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오종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모랄레스 대통령의 전격 사임.
에보 모랄레스 볼리비아 대통령이 지난 10일 텔레비전 담화를 통해 전격 사임을 발표했습니다. 부통령과 보건부 장관이 담화 현장에 배석했는데요.
A las hermanas y hermanos de Bolivia, renunciar a mi cargo de presidencia.
노조와 가톨릭 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난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사임 발표는 볼리비아 경찰과 군이 정부에 등을 돌린 직후 나왔습니다. 최근 행정수도 라파스의 대통령궁 경비 업무를 맡은 경찰관들이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시민 집회에 동참했는데요. 사법수도 수크레를 비롯한 다른 지역에서도 경찰이 시위에 합류하는 사례가 잇따랐습니다. 경찰이 시위를 진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시위대에 힘을 보탠 건데요. 병력 수송 차량을 타고 시위 현장으로 향하는 경찰관들에게 연도에 선 시민들이 박수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볼리비아 군도 경찰의 이 같은 움직임을 지지했습니다.
Las fuerzas armadas en emergencia entre hermanos.
윌리엄스 칼리만 볼리비아군 총사령관은 민주주의와 법적인 원칙에 따라 군은 우리 국민의 통합을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따라서 시위하는 시민들에게 맞서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정부의 환영.
결국 모랄레스 볼리비아 대통령이 사임을 발표하자 미국 정부는 즉각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명의 성명에서 볼리비아 사태는 민주주의와 국민의 뜻이 항상 승리한다는 강력한 신호를 베네수엘라와 니카라과의 불법 정권에 보내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모랄레스 볼리비아 대통령이 14년 가까운 집권 끝에 최근 볼리비아 헌법을 무시하는 시도를 했다고 지적했는데요. 모랄레스의 퇴장은 민주주의와 볼리비아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게 하는 경로를 지켜줬다고 덧붙였습니다.
시위가 계속된 이유.
볼리비아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게 하는 경로란 최근 계속된 대통령 퇴진 요구 시위를 가리킵니다. 시위의 발단은 대선 부정 의혹인데요. 볼리비아에선 지난 10월 20일 대선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선관위가 공개한 중간 개표 결과에서 1-2위 격차가 크지 않아 결선 투표로 갈 것이 유력했습니다. 하지만 한동안 개표 상황 공개가 중단된 뒤 선거 당국이 다시 내놓은 자료에서는 10%포인트 이상으로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모랄레스 대통령이 결선 없이 승리하는 것으로 나왔는데요. 이처럼 석연치 않은 상황 변화에 대해 즉각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됐고 시민들이 거리로 나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시위는 3주가 넘도록 계속됐는데요. 사망자가 연이어 발생하고 100명 넘는 부상자가 나왔습니다. 시위 대열에 경찰이 합류하면서 급격히 모랄레스 정부의 국정 장악력이 약해졌는데요. 국제사회는 앞서 이 같은 상황에 잇따라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미주 여러 나라들의 모임인 미주기구는 볼리비아 대선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뒤 부정과 조작이 의심된다며 재선거를 치를 것을 권고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도 트위터를 통해 재선거 실시 방안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모랄레스 대통령은 재선거를 치르겠다고 밝혔지만 볼리비아 군부가 이 같은 사태 수습 방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직에서 즉각 퇴진하라고 요구했는데요. 모랄레스 대통령은 군부와 경찰이 자신에게서 등을 돌린 것을 근거로 쿠데타가 진행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와 멕시코를 비롯한 일부 국가도 이 같은 쿠데타 주장에 동조했습니다.
멕시코로 망명.
결국 모랄레스 전 대통령은 사임 발표 다음 날 멕시코로 망명했습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나라를 떠나게 돼 마음이 아프다면서 더 많은 힘과 에너지를 가지고 돌아오겠다고 트위터에 적었는데요. 멕시코 당국도 망명 허가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멕시코 외무장관은 국제협약에 따른 조치로 모랄레스 전 대통령을 보호하게 됐다며 그는 이제 안전하다고 말했는데요. 에브라르드 장관은 자신의 트위터에 기내에서 멕시코 국기를 펼치고 웃는 모랄레스 전 대통령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최초의 원주민 대통령
모랄레스 전 볼리비아 대통령은 남미 원주민 출신입니다. 유럽에서 건너온 스페인계 또는 혼혈 출신이 주도하던 볼리비아 정계에서 원주민 정치인은 크게 힘을 못 썼는데요. 사회주의 기치를 내건 모랄레스 전 대통령이 1997년 국회의원이 되면서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2002년 대선에 도전하고 곤살로 산체스 데 로사다 전 대통령 퇴진을 이끌어낸 반정부 시위를 주도하면서 주목받는 정치인이 됐는데요. 그리고 2005년 두 번째 대선 도전에서 마침내 승리했습니다. 이듬해 사상 첫 원주민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는데요.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실바 브라질 대통령과 함께 중남미 정부의 좌파 물결 핑크타이드의 주역이 된 겁니다. 모랄레스 정부는 사회주의 정책 기조에 따라 에너지 산업 등을 국유화하면서 공공사업에 투자를 늘렸습니다. 이를 통해 원주민과 저소득층을 배려한 정책으로 인기를 높였는데요. 2009년과 2014년 대선에서 높은 득표율로 임기를 연장했습니다. 올해까지 14년 가까이 권력을 유지한 건데요. 하지만 집권을 이어가는 과정이 자연스럽지는 않았습니다. 대통령 연임 제한 규정을 무력화했던 건데요.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된 헌법재판소는 연임을 둘러싼 논란이 일어날 때마다 모랄레스 대통령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모랄레스 대통령은 2016년 또다시 연임 제한 규정을 고치는 개헌을 시도했는데요. 국민투표에서 부결됐습니다. 하지만 헌법 소원을 통해서라도 대선에 다시 출마하겠다고 나섰는데요. 헌법재판소는 연임 제한 규정이 모랄레스 대통령의 자연인으로서의 권리를 제한한다며 위헌으로 판결했습니다. 모랄레스 대통령은 그렇게 다시 나선 대선에서 결국 부정선거 논란 끝에 물러나게 된 겁니다.
계속되는 혼란.
대통령이 물러났지만 볼리비아에서는 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직을 승계할 부통령과 상하원 의장, 일부 국무위원들이 줄지어 사임했기 때문인데요. 사실상 권력 공백 상태이자 무정부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야당인 사회민주주의운동 소속 잔인의 아니에스 상원 부의장이 임시 대통령을 자임하고 나섰지만 여전히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볼리비아 이 같은 정정 불안이 계속되면서 이웃나라인 브라질 정부가 국경 도로를 사실상 폐쇄했는데요. 브라질 정부는 볼리비아 사태를 쿠데타로 규정하길 거부하고 민주적인 질서에 의해 모랄레스 대통령이 사임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처럼 이웃나라를 비롯한 주요 국가들이 이번 사태를 보는 시각이 엇갈리는데요. 앞으로 볼리비아에 어떻게 새 정부가 들어서고 혼란을 수습할 수 있을지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에서 화제가 됐던 인물을 소개하는 뉴스 속 인물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인공은 마이클 블룸버그 전 미국 뉴욕시장입니다.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이 민주당 대선 경선에 출마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전 시장은 지난 11월 8일 엘라바마 민주당 예비선거에 대선 경선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블룸버그 전 시장은 아이오와주나 뉴햄프셔주 등지에서 진행될 경선은 건너뛰고 내년 3월 14개 주가 같은 날 경선을 치르는 슈퍼 화요일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블룸버그 전 시장은 올해 77세로 미국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출생입니다. 그는 존스 홉킨스 대학을 졸업하고 하버드 대학에서 경영학 석사 MBA 학위를 땄습니다. 지난 1966년 투자회사인 살로몬 브라더스에 입사해 1981년까지 일했습니다. 그는 이해 살로몬 브라더스를 나온 뒤 자신의 이름을 딴 블룸버그 통신을 만들었습니다. 증권 시황, 환율 등 경제 금융시장 정보를 전문으로 제공하는 블룸버그 통신은 크게 성공했고 블룸버그 전 시장은 이를 바탕으로 억만장자가 됐습니다. 사업에서 성공한 블룸버그 전 시장은 정치에도 눈을 돌려 2001년 뉴욕시장 선거에 나가 당선됐습니다. 이후 그는 재선과 3선에 성공해 2013년 말까지 뉴욕시장직을 맡았습니다. 블룸버그 전 시장은 민주당 안에서 중도파로 분류됩니다. 그는 총기 규제 강화와 여성 낙태 권리를 지지합니다. 또 기후변화 문제에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언론들은 블룸버그 전 시장이 출마하면 막강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민주당 경선 판도를 뒤흔들 수 있다며 특히 여론조사 선두를 다투는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게 위협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볼리비아 사태를 자세히 살펴보고 뉴스 속 인물로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영화를 통해 재미있는 표현을 알아보는 시네마 잉글리시가 이어집니다.
시네마 English, you guys. My name is Evelyn. 영화를 통해 원어민들이 쓰는 표현 재밌게 배워보는 저희 VOA 시네마 English 코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영화 Murder Mystery 보면서 표현 한번 배워볼게요. 결혼 15년 차인 뉴욕 경찰 닉과 미용사인 아내 오드리. 둘은 결혼 후 처음으로 낭만적인 유럽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비행기 안에서 남편 닉이 잠든 사이 아내 오드리는 잘나가는 사업가 찰스를 만나며 인연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들의 대화 함께 들어보며 오늘의 표현 Across the pond 한번 들어볼게요.
What brings you across the pond?
It's my honeymoon.
Where's your husband?
Dead. I'm asleep. Dave's dead asleep.
Sir, if you don't return to your seat, I'm gonna have to call
the cops.
Hey!
Hi, honey! We've actually been married for 15 years, but we just have been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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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y busy.
What brings you across the pond? Pond 하면 연못, 호수를 가리키죠. 하지만 across the pond는 단순히 연못을 건너가 아니라 대서양을 건너라는 표현입니다. Across the pond means over the Atlantic Ocean, as in the other side of the Atlantic Ocean. 미국에서 유럽을 갈 때 I'm going across the pond 라는 표현을 쓸 수 있겠죠. Across the pond. 특히 이 표현은 영국에서 미국, 미국에서 영국을 가리킬 때 자주 쓰는 표현인데요. I'm going across the pond. 나는 영국에 갈 거야. 예를 들어 미국에서 He's from across the pond 라는 표현을 들으면 그는 영국에서 왔어. 그는 영국 사람이야 라고 짐작할 수 있겠죠? 재벌인 찰스는 호화로운 요트 파티에 닉과 오드리를 초대하고 설레고 즐거운 마음으로 제안을 받아들이지만 요트 안에서 둘은 갑자기 억만장자를 살해했다는 황당한 누명을 쓰는데요. 과연 이들은 누명을 벗을 수 있을까요? 오늘의 표현, 대서양을 건너, across the pond. 한 번 더 들어볼게요.
What brings you across the pond?
It's my honeymoon.
Where's your husband?
Dead. I'm asleep. Dave's dead asleep.
Sir, if you don't return to your seat, I'm gonna have to call
the cops.
Hi, honey.
We've actually been married for 15 years, but we just have been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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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y busy.
오늘의 표현은 대서양을 건너, across the pond 였습니다. That is it for today's Cinema English. 영화를 통해 표현 배워보는 Cinema English.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See you guys next time. 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빌리 오션의 캐리비안 퀸, 카리브해의 여왕 전해드리면서 전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이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의 이운영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of America.